시편 23편 5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름을 내 머리에 라고 정했습니다. 양의 속성 이제 다 외우셨죠?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다. 양은 비장의 무기나 자기 보호장치도 없어요. 예리한 뿔도 없고 강력한 뒷발차기도 없습니다. 이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이 가능해서 자기를 안전하게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스킹크처럼 지독한 냄새를 풍겨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도 없습니다. 추워도 더워도 쉽게 병에 걸리고 미련하고 고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루었듯이 걷다가 넘어지면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부둥거립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 같은 중동 지역에서는 지옥적인 욕설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은 양의 또 다른 속성 가운데 쉽게 상처를 받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언제 기름을 바르는가? 세 가지 경우에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해충이 득식을 그릴 때, 양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그리고 머리에 상처가 났을 때. 이 세 가지 영역이 오늘 설교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축입니다. 첫 번째, 여름 시즌은 목자들 사이에 summer time is a fly time이라고 할 정도로 모기와 곤충 진드기가 참으로 극성을 부리는 때라고 합니다. 이 파리 진드기 모기 같은 해충들이 양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이런다고 그럽니다. 양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코 부분에는요, 점액질로 되어 있고 축축화되어 늘. 그래서 파리나 이 모기나 진드기들이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윙윙 날아다니다가 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게 착륙을 해서 거기에 알을 깐대요. 이게 알이 자라가지고 코 속으로 들어간대요. 이 게임하는 세대는 잘 알 텐데 이 굴 파고 들어가는 버러우라고 하거든요. 땅을 파듯이 코 속을 들어가서 안에 자극을 일으켜요. 양으로서는 이게 죽을 맛이에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이 큰 자극이요 양의 눈을 멀게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양은 이때 안에서 생기는 이 불편감, 이물감을 없애기 위해서 보이는 나무의 머리를 밟기도 하고 땅의 머리를 질질 끌기도 하고 때로는 덤불 가운데 자기 몸을 던져서 이 이물감을 없애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래서 양떼 근처에 이 파리나 이런 해충들이 윙윙거린다 싶으면 미리 지레 양떼는 두려움으로 날뛰거나 이리저리 지칠 때까지 뛰어다니거나 그것도 수시간 아니면은 어떤 양은 머리를 위아래로요 헤드뱅잉 하듯이 이렇게 윙윙거리는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양은 이 파리떼가 보이면 그것을 코파리라고 하는데 어떤 네이즐 플라이라고 하고 노스 플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기만 하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덤불 속에 숨어가지고 풀 있는 근처에 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풀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양태 이런 속성을 알고 이 시즌이 되면은 기름을 준비한답니다. 이 기름은 여러분 파킨세이브나 이렇게 마켓에 가면은 아마유가 있어요. 린시드 오일. 아마유하고 그리고 유황과 타르를 합쳐서 특이한 기름을 만든대요. 이것이 해충이나 이런 파리들을 냄새로 말미암아서 격퇴를 한답니다. 냄새 맡은 코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해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즌, 지금 이제 여름 목초지로 옮겨와 있잖아요. 그곳에서 해충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하면은 바로 양떼 코주위 한 마리 한 마리씩 기름을 듬뿍 바른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있거든요. Anoint, 붓는 거예요. 바르는 것보다도 좀 더 듬뿍 붓다시피 바른답니다. 그러면 양떼의 행동이 붕붕거리는 파리나 해충들에 의한 그 패닉이 즉각적으로 멈춘대요. 참 놀라운 양떼의 속성입니다. 더 이상 날뛰거나 불안해하는 정상이 없으신데요. 이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삼위일체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그 역사를 하셨던 분. 이 세상에는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어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쉽게 달라붙는 습관적인 죄 같은 거예요. 습관적인 죄는 내가 쫓아냈다라고 싶은데 언젠가 내 삶 가운데 다시 들어와 있어요. 식탁에 식사하는데 파리 한 마리 날라들면 참 집요하죠. 손을 몇 번 흔들어서 그것을 쫓아내는지 몰라요. 수십 번 반복해요. 그런데 여전히 식사가 끝날 때까지 찬밥을 닫아서 냉장고에 다 넣을 때까지 맴돕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습관적인 죄는 각자에게 다른 취약점을 파고드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고 영적 괴롭힘을 지속합니다.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양떼에게 기름이 필요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곤충을 영어로 bug이라고 하는데 이 bugs me 하면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스스로 다루기 힘든, 쫓아내기 힘든 이런 문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회자로서 그리고 저희 가정과 저 개인과 또 다른 목회자들 쭉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짜증과 불만족과 불안과 조급함이 너무도 자주 나타나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정도로 그냥 대충 살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는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어떻게 짜증과 불만족을 만족과 기쁨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까? 미움과 분노가 있는 곳에 사랑과 용납,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불안함이나 조급함 대신에 온유와 주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의 영 가운데 내 삶이 진행될 수 없나? 어떻게 가능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아홉 가지 내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족의 현장에, 원망의 현장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짜증나는 그 현장에 그분께서 오시면 이것으로 대치가 된다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왜 절제가 안 되나요? 절제라는 것은 under control인데 내 생각, 의도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컨트롤하고 싶은데 언젠가 상황이, 습관이 나를 컨트롤해요. 왜 이렇지? 왜 이게 안 되지?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그 하나가 절제라는 거죠.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진정 바라는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라고 열망하는 그 삶이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 것이 반복될까요?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 이 문제들이 짜증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세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유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소나 시간이나 기회들을 엿보는데 수요 예배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25분 내지 30분 그것은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귀중한 30분을 차지해요. 어떤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가 올려질 수 있는 그때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강력한 임재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를 높여서 장작 하나는 그렇게 불길이 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작 열 개가 모이면은 화력을 크게 세력을 형성할 정도의 불을 일굽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영을 일으키는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가? 두 번째는 양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이 여름 시즌은 양떼가 새끼를 베는 교미 시기하고 겹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양들 사이에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어찌 사람하고 똑같은지. 양의 속성이 다른 동물한테는 한없이 약해요. 양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할 짐승이 없어요. 양은 다른 짐승에 비해서 늘 약자예요. 그런데 양들 길이는 진짜 잘 싸워요. 머리가 깨질 정도로 부딪히거나 몸에 힘을 실어서 머리를 이렇게 받기도 한답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싸우기도 하고요. 싸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상대방을 불구로 만들기도 하고 양이 약을 머리를 받아서 죽이기도 한대요.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모습,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어떤 말이 오가고 어떤 표정이 오가고 어떤 중상 모략과 음해가 오가는지 혹시 본 적이 있었나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표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상대방의 철저한 몰락을 생각하면서 싸워요. 이때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좋은 목자는 양떼의 이런 속성을 알고 교미 시즌이 되면은 특히 순양들의 이마 쪽에요. 격할 정도로 기름을 바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순양 길이에 머리 부딪힘은 계속되어져요. 근데 이쪽 양도 기름을 발랐고 이쪽 양도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꽝 부딪히면 미끄덩하면서 몇 번 시도해도 이게 부딪히는 충격감이 없기 때문에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그만둔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우리가 붙잡아야 된 어떤 영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교회에서 반목과 충돌이 생길 때, 개인의 삶 가운데 반목과 충돌이 생길 때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더 많은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해와 반목이, 미움이 더 점증돼요. 해결책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화평과 질서가 잡힙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도합니다. 성령께서 안 계실 때, 성령께서 환영되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4장 32절 이런 구절을 혹시 묵상한 적이 있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목숨보다 귀중한 게 소중한 게 돈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잖아요, 돈이. 내 소유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안 두었다가도 내 스마트폰이 없으시면 열이 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히 한 예배, 그것이 그것 때문에 화 안 나잖아요. 근데 내 지갑 훔쳐가면 하루 종일 생각나잖아요. 저 여러분은 생각보다 야고보서 3장 16절이 맞거든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재한 가운데 우리 삶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성향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돈이 훨씬 소중하고 내 소유가 훨씬 소중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게 없더라. 힘을 다해 더 많이 확보하려는 이 세상 정신을 거스르고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한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권능 주심으로. 다툼이 많은 교회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경우 많죠. 육신의 힘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 결과입니다. 이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 성령님의 운행하심입니다. 영적 분란의 모습이 보이면 회의를 많이 하는 대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기도 모임을 많이 가지는 것이 답입니다. 기도하자고 해야 되고 스스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시간을 많이 하면 승리합니다. 구약에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죠? 루아흐, 호흡, 바람, 영 이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호흡, 바람, 영, 루아흐.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입니다. 바람, 호흡.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는 이것을 우리 번역위원회에서 똑같은 루아흐인데 생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생기. 저와 함께 에스겔서 37장 한번 열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에는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적 경험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나라 잃고 오랫동안 이방인의 손에 환난을 겪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함께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하고 바랍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떤 의미입니까? 심이 말랐더라. 시간이 이 뼈로 내 몸에서 살이 녹아고 부패가 일어나서 해골만 있는 이 상태는요, 죽은 지 오래되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살 가망이 없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주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아담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요. 4절에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골짜기에 죽어있는 뼈로 가득합니다. 그 머리 조금만 붙어있고 갈비뼈 그리고 정강이뼈 이것이 마구 뒤엉켜가지고 사람의 형체가 아니고 어떤 때는 머리만 몇 개가 있고 갈비뼈가 뒤섞여있고 이런 형국이에요. 그것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를 향해서 주께서 주신 지시를 따라서 예언자가 대언합니다. 명령합니다. prophesy 합니다. 7절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우두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뼈가 저뼈 저기에 속한 갈비뼈 골반뼈 정강이뼈가 우두두둑하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것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던 것들이 뼈와 뼈가 맞추어지면서 8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과 힘줄 사이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 상태에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 많은 사람이 누워있는 형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 누워있는 것들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9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루아흐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마지막 때의 징조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뼈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그리고 피부 가죽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대로서 기능을 하기에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강력한 생명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에 강력하게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열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적인 주님의 타임테이블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목자는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가? 세 번째는 상처가 있을 때입니다. 여름 시즌은 여름 목초지가 있는 곳은 고원지대이고 풍성한 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점은 가시나 뾰족한 바위에 찍혀 상처가 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머리에 상처가 나면은 쉽게 감염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양들에게 바로 옮긴대요.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오리족 인사처럼요. 이 양들은 머리를 맞대고 비비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 양이 머리 쪽에 염증이 생겨서 이상이 있으면은 곧 언젠가 이 양도 염증이 생긴대요. 좋은 목자는 양을 우리에 드리기 전에 머리를 검사한답니다. 머리 부분을 확인하고 막대기로 양털을 쓰다듬으면서 피부에 상처가 없는지 그래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상처를 발견하면은 기름을 발라준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섭섭한 말들, 출생 과정에서 시작된 그런 환경에서 주는 그런 억울하고 분한 마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렀던 그러한 것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변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면에 깊은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억눌러서 부인하고 잠재의식 가운데 눌려버려서 그렇지 자라면서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사역하시면 온전한 치유가 가능하다고요. 우리 한민족, 저희 문화는 정말 주님이 없이 진행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 여러분의 부모가 보여준 아름답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쌓이고 또 쌓인 영역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을까? 초대교회는 상처가 없었을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우리와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심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내적 치유나 정신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없었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그 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잠시 한번 비교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난 어떤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자의 인권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여자로 태어났고 거기다가 노예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와 이방인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여자이고 이방인이고 노예.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발언권이 없고 법정에서 여자의 말은 증거 능력이 안 되던 다시 말해서 인격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물건하고 똑같이 취급되었던 그때 여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보니까 노예예요.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을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감과 분노를 생각해 보세요. 불신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신뢰해서 마음을 열겠어요? 파괴된 내면.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그가 하루아침에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졌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야 이 깊은 상처, 깊은 거절감, 실패감, 좌절과 분노가 처리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로 설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과 21절 그리고 24절의 이 문맥에서 나오는 그 명령이 가혹하게 보이지만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노예로 상견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맥을 심각하게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화들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명령을 줘요. 뭐냐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을 노예로 취한해 보시고 이 대상을 여자로 취한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자이고 여자 노예예요. 예배 참석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읽어 나갑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예수를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자유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기회가 되어서 노예의 상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할 수 있으면 그 해라. 근데 이것을 너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라. 그리고 24절에 형제들은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왜 사도 바울이 노예라는 삶이 노예 신분이 주는 가혹함과 그 파괴적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텐데 이 명령을 할까요? 왜냐하면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적인 그 역사가 모든 열악한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진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신분의 사람에게 노예 신분을 탈출하는 것이 생애 비전이 아니라 그 기회가 오면 혹시 그럴 기회가 생기면 자유하라. 그러나 그 때문에 노예 신분의 탈출해야 자유인이 되어야 내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만족함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니라. 저 여러분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옥이라 할지라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든지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지하 감옥이라 할지라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나 환경이나 지위나 소유를 바꿔서 자유를 확보하려고 해요. 그러나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 지배하세요.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운행하세요. 끊임없는 탐욕, 비교, 경쟁 이것이 새사슬이 끊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성령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과 마태복음 7장 11절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 자신도 이 세상이라는 환경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이 본문에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분이 진짜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리고 이 동일한 본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본문을 마태복음 마태는 그의 복음서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요구하시고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누가는 그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왜 좋은 것이 성령으로 변할까요? 성께서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복된 내가 원하는 이 놀라운 좋은 것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을 산출하는 에이전트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망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쉽게 달라붙는 습관적인 죄도 여기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죠. 짜증나고 불만족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만족과 기쁨으로 바뀌는가? 성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심으로, 그때 나에게는 내가 겉으로 원하는 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불안과 조급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성님께서 오셔서 그를 지배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시키는 것을 열망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성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터치함 가운데 이 예배 초소를 떠나야 돼요. 무장한 가운데 떠나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반목과 충돌이 생길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반목, 충돌, 다툼을 제어하고 평화와 질서를 만드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때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아버지, 내가 이 좋은 것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목자가 듬뿍 그 기름을 양의 콧잔 등 머리 위에 붓듯이 바르는 것처럼 나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우리 영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우리 영이 잠잠해진 가운데, 그래서 멈추어서, 생각을 멈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께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도록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